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 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용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월 7일 오늘이
수요일이죠?
수요일이죠.
네, 네 수요일입니다. 네. 자, 1월 7일 수요일. 네. 아, 전 세계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도 굉장히 바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그 미국 CES 네. 현장을 또 연결을 하죠.
그렇죠.
네. 네. 류종훈 기자가 지금 CES에 가 있는데 아, CES 이제 개막이 됐고 아, 어떤 테마들이 물론 이제 AI가 제일 주인공이긴 할 텐데 네. 그 중에서도 뭐 어떤 사람 혹은 뭐 어떤 기업 어떤 테마들이 더 주목받고 있는지 류종훈 기자의 현장 취재 네.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부터 먼저 빨리 살펴보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권순우 취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는 CES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그 피지컬 AI들이 좀 움직이니까 네.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별로 재미없었거든요. 아... 이제 AI가 물리적인 실체가 없어가지고 네. 별로 볼 게 별로 없어. 막 무슨 그 벽판 이제 벽판. 네. 벽에다 막 글씨 써놓고 막 이런 거. 그런 것만 아... 있었는데
뒷땅에서 움직이니까 보여줄 게 없었죠.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피지컬 AI를 하니까 네. 좀 뭐가 움직이는 애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유종 기자가 좀 재밌는 소식을 전해주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면요. 다우존스는 0.99% 상승했고 나스닥은 0.64%, S&P 500은 0.62%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가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중에서도 헬스케어 업종이 좀 많이 올랐는데 모더나가 10% 넘게 올랐고요. 네. 그 유나이티드 헬스도 2%, 암젬도 한 2.9% 좀 올랐습니다. 이따 우리도 전해드릴 건데 그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어가지고 네. 요맘때쯤 되면 바이오 회사들이 주가가 좋습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 나스닥에 다소 부족한 게 있다면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좀 부족하다라는 네. 말씀을 좀 농담삼아 진담삼아 드리고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올랐고요. 샌디스크 몇 퍼센트 올랐을까요?
샌디스크
한 6% 볼까요?
27%
아, 그래요?
예. 웨스턴 디지털 16%, 시게이트 14%. 다들 그냥 뭐 메모리 조금 만드는 친구들인데.
네. 하드디스크 유명한 회사들이잖아요, 거기다.
그러니까 웨스턴 그러니까, 디지털하고 시게이트는 하드.
그렇죠. 네. 샌디스크는 낸드 플래시.
그렇죠, 그렇죠.
네. 낸드도 뭐 1위가 삼성이고 2위가 네. 하이닉스인데. 아, 이런 만만돌이들이 이 정도 올랐으면은.
그러니까 오죽 없었으면 하드까지 같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참 안쓰럽습니다. 네. 코스피로 오시면 되는데.
네.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겠죠.
네. 그리고 첫 번째 소식은 뭐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이중 용도 물자에 대한 수출 금지 보복 조치를 단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도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일본 지도자가 대만에 대해 잘못된 발언을 했다. 대만 해협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은 중국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다. 이게 그냥 이중 용도품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이중 용도가 뭐예요, 근데?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민수용품이라도
아, 네. 그냥 일반용으로도 쓸 수 있지만 군사용으로도 사용 가능한
예, 예.
반도체.
아, 그 이중 용도. 뭐 근데 웬만하면 다 이중 용도 아니에요? 네.
뭐 쌀이랄지.
아니, 쌀도
군인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네. 아, 뭐, 그런 것들은 안 된다.
예, 네, 근데 사실 이중 용도를 그런 식으로 느슨하게 적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물자는 뭐 반도체나 첨단 장비들을 중심으로 하기는 합니다.
네.
근데 첨단 장비들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역시 희토류입니다. 이번 조치에서 희토류 품목이 명시되질 않았지만 이중용도 물자 전반 수출 통제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희토류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두고서 그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을 때 항일의 역사를 공통 분모로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식민 지배를 일본으로부터 받았고 중국도 일본 때문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통 분모로 내세우면서 일본을 때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한국에 대한 유화적인 제스처와 일본에 대한 어떤 반감을 동시에 드러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자꾸 이제 우리를 꼬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같이 가자.
네, 근데 그거는 그렇죠. 있죠. 아, 형, 그건 그거고. 네. 아니, 뭐,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는 건 그렇고, 뭐, 우리가 일본이랑 형 때문에 싸워야 될 필요는 없잖아.
네.
이런 태도가 좀 포지션 잡기가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실리 쪽으로 계속해서 뭐 메시지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CCTV와의 인터뷰 같은 것들도 보면 그냥 뭐 안전 한편 들고 뭐 이쪽으로는 안 가는 것 같고
예.
네, 이거 뭐 잘할 것 같습니다.
예, 일본이 그러니까 중국이랑 경제 협력하는 거랑 일본이랑 척져야 되는 것도 그렇죠? 다른 문제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자, 그렇게 일본에 대한 중국의 수출 규제
예.
뭐 요거 뉴스가 이제 먼저 하나 있었고요. 다음 뉴스 갑니까?
다음 뉴스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예고인데요. 그 JP모건 헬스케어가 그 이제 12일부터인가 이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작년에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에 한 21조 원 규모의 역대 기술 수출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는 현재 반도체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네. 바이오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 투자는 이제 하시는 분들만 하셔서 이름들이 좀 낯설 수가 있는데 이번에 그 참가를 하게 된 업체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D&D 파마텍, 휴젤 여기는 공식 초청을 받아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내용을 같이 보시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신규 CMO 브랜드 엑셀런스 여기는 대표적인 전 세계에서 생산 캐파가 제일 큰
네.
CMO 회사입니다. 바이오로직스는 이거 발표할 거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중심에서 신약 개발로 체질 개선을 하려 그러는 게 있고. 그리고 항체 약물 적합체 개발 현황을 공개하려고 그러고
네.
여기가 그 릴라이릴리 거를 샀습니다. 그 미국의 브랜치버그 생산 시설을 릴라이릴리부터 샀는데 그러면 이제 바이오 관세 같은 것들이 매겨졌을 때의 전략 요거를 셀트리온이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제 글로벌 사업 파트너십 관련한 얘기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이제 메시 치료제 이상 중간 데이터를 공개를 합니다. 그럼 이런 걸 공개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기술 네. 이전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휴젤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톨렉스 미국 시장 공략 전략 이것도 이번에 좀 발표가 될 겁니다. 그 외에 직접 연단에 올라가진 않지만 H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발표하는 건 없어요.
네.
근데 사노피 뭐 GSK, 릴라이릴리 같은 파트너사들이 뭔가를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ABL.
예. 네, 근데 발표를 하게 된 ABL은 아시나 봐요?
ABL?
네, 딴 애들은 별로 관심 안 보이시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방금 HBL이라고 그래 갖고 ABL.
ABL.
아, 아, 네. 그러니까 아. ABL인데.
ABL.
HBL이라고 네. 살짝 잘못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아, 그래요, 제가? 네. HBL이랑 아예 다릅니다.
네.
아,
네.
다시 이제 얘기 한번 해 주죠.
아, 감사합니다.
네.
큰 실수할 뻔했어요.
네, ABL.
예. 네. 그리고 에인드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파트너십을 통한 그런 파이프라인들이 좀 점검이 되고 리가켄바이오, 알지노믹스, 티움바이오 등도 글로벌 기업들과의 미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 쭉 얘기를 좀 해주셨고 아마 올해는 바이오 쪽에 지금도 이제 관심 있게 많이 높아지긴 했는데 더 어떤 이벤트 같은 것들이 많이 좀 나오겠군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 바이오 꽤 잘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이게 FDA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몇 개였죠?
아, 12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만 12개인가 그래요.
예. 전체 중에
12개인가? 아, 정확한 수치 예. 근데 10개가 넘어요, 어쨌든.
전체 승인받은 것 중에 절반인가 절반 이상인가가 네. 우리나라 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이 이게 우리가 직접 약을 팔질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데
네.
우리가 개발해서 기술 수출 같은 경우는 예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네.
바이오가 예전에 좀 테마성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실질적인 성과를 좀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이름 올라가는 걸로 좀 만족하면서 테마주를 네. 형성을 했었는데 지금은 실질적인 그 대화들과 기술 협력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 수출 이런 네.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 제가 바이오 투자 한참 좋아할 때
네.
아, 그 본사
네.
본사 막 그 농막 같은 거 있잖아요.
농막?
본사 건물인데
네, 네.
농막이야.
그런 데 있죠.
정말 미쳐버립니다. 비닐하우스 막 이미 난 투자를 다 해버렸는데 와 뭐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생각을 하고 매수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보통 매수 버튼을 누르고 알아보죠.
그치라면 왜 안 가지? 이렇게 알아보면 회사 막 농막 같은 데다 간판 하나 걸어놓고 그런 데 많았습니다.
투자가 가야 되는데 내가 골로 가는.
자, 이제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나가는 것 같다.
물론 그런 회사들도 있는데 네. 예전에는 그런 회사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좀 괜찮은 회사들 많아졌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도 테마.
테마요?
네. 국제에너지기구가 전 세계 원전이 15년 내에 70%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그 11월 달에 전망했던 얘기를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가 좀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40년까지 638기가와트로 확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러면 현재 설비 용량보다 70% 정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설치가 된 게 100개라 그러면은 70개를 더 짓는다는 거니까 역사적으로 지은 게 100개인데 앞으로 15년 동안 지을 게 70%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15년 후라는 게 되게 멀게 느껴지시겠지만 원전은 지금 짓기 시작하면 2040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단기 뉴스입니다.
네.
원전을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그 IAEA 같은 경우도
네.
2040년 원전 설비 용량을 최대 710기가와트로 제시를 했는데
네.
이거는 1년 전 전망치 694기가와트 대비해서 거의 한 15기가와트 이상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음흠.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을 새로 만든 게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다시 원전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현재 미국에 100기가와트 정도의 원전이 있는데 이거를 400기가로 늘리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중국 원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중국 네. 원전은 뭐 중국이 하겠지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것도 웨스턴 디지털 기술 훔쳐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가 짓겠다고 하니까.
네.
근데 그러면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 착공된 원전 60기 가운데 절반 이상은 중국에 건설이 됐습니다.
음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원전이나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잘 안 짓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네.
이게 중국 원전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 중국 원전은 둘째 치고 우리나라 요새 코스피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장난 아닙니다.
최근에 좀 그렇더라고요. 또
그래요?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네.
한동안 좀 멈췄다가.
네. 네.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원전을 짓겠다라고 하면 어디 와서 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밖에 없지.
우리밖에 없습니다. 네. 프랑스에 맡기셔도 되는데
오래 걸리네.
프랑스는 핀란드 원전 짓는데 11년 지연됐습니다.
거기는 안 돼요. 네. 프랑스는 안 된다고.
네. 그래서 프랑스, 한국, 뭐 러시아, 중국 이 정도 있는 건데
네.
러시아, 중국은 빼더라도 프랑스에 맡겨서 11년 후에 지을 것인가? 아니면은 11년 땡겨서 지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네.
이런 원자력 전망은 우리나라 원전 산업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자, 하여튼 원전 관련된 이제 좀 장밋빛 전망도 나온 거 소식 하나 전해 드렸고요. 오늘 뉴스함을 저희가 조금
빨리
빠르게 네. 네, 진행을 했는데 그 이유는 류종은 기자가 지금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 가 있습니다.
현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류종은 기자를 한번 연결해 보는 거죠?
네, 그렇죠. 네. 한번 지금 이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네. 지금부터 류종은 기자를 직접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류종은 기자 지금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거죠?
예, 안녕하십니까. 라스베이거스 나와 있는 류종은
네,
기자입니다.
최첨단 카카오.
잘 들리시나요?
전화로.
네, 잘 들립니다.
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안 들리실까봐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리나? 이거 모르겠네요. 손님들이 잘 들리셔야 되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들리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쪽 기자 소리 최대한 크게 하고
네.
마이크를 이쪽에 대한
아니 마이크가 이쪽이에요.
진짜?
네.
아 그래요?
네.
아 몰랐어요.
소리 마이크. 듣고 하는 거니까.
아, 그래. 아, 소리.
네. 네.
자 류종은 기자 하여튼 거기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뭐 몇 번째 왔는지 한번 세어보니까 7번째 CES거든요.
와,
네, 역대급으로 진짜 사람이 많이 와 있고 예전에는 오면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이 보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한국 사람도 많지만 한국 사람 못지않게 중국 사람이 다시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참가 기업 같은 경우에는 4,100개국 참가국이 169기라고 하거든요. 기업 숫자로 보면은 작년보다 약 한 15% 정도 줄었는데 큰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제 볼거리가 많아졌다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CES가 사실 몇 년 동안 좀 인기가 살짝 주춤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사실 산업 트렌드 자체가 AI로 넘어가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디바이스 행사인 CES보다는 좀 더 다른 행사 쪽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었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주제 자체가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AI 하면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자율주행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볼거리가 많겠구나 하고 왔고 실제로 진짜 볼거리가 지금 많이 있긴 합니다. 이번에 저희 돌아가면서 영상을 또 한번 특별 다큐를 만들 예정이기는 한데 곳곳에 휴머노이드들이 다니고 있고 뭐 사족보행 로봇이라든지 뭐 잔디깎기 로봇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막 발에 채일 정도로 많이 있어요.
아니 그 류정 기자가 볼 때 제일 신기하고 와 씨 뭐 이런 거 나오는 건 뭐 있어요?
이거는 제가 국뽕이 아니라 진짜로 말씀드리는 건데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가 이번에 완전 히트 치고 있습니다. 아틀라스가 사실은 뭐 예전에 전동화 버전으로 잠깐 바뀌면서 뭐 키도 좀 작아지고 약간 움직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테슬라 옵티머스나 피규어 AI의 피규어 공삼이나 뭐 여러 가지 정쟁부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좀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라고 좀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번 CES에서 완전 그런 우려들을 다 불식시켜버리고 완전히 반전에 성공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제 커버러스 데이를 통해서 이제 먼저 공개를 했고요. 이제 지금 영상이 아마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보여드렸던 거는 프로토타입이었던 전동화 모델이 이제 약간 뭐 쇼를 하면서 페어웨이 그런 인사를 하고 양산형 모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양산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가 한 185 정도 되고 그리고 들 수 있는 몸무게도 한 50kg까지 번쩍번쩍 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현재 지금 이제 미국 조지아에 있는 HMGMA 있잖아요. 거기에서 네. 지금 이제 시범 투입이 되어서 물류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차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 뭐 뼈대라든지 샤시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철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나르는 그런 작업들을 뭐 연습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이게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현대차 공장에 투입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2030년부터는 이제 단순히 물류 작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공장에서 로봇이 직접 차량을 조립하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이제 발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많이 팔려야 되잖아요. 네. 많이 팔려야 되는데 이미 지금 올해 2026년도 물량이 지금 다 끝났대요. 다 끝났다고 하고 대량 양산을 위해서 지금 28년부터 대량 양산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지금 고객들도 매일매일 만나고 있다고 하고요. 2028년이 되면은 연간 약 3만 대 가량의 지금 양산 체제를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아마 올해 중으로 이제 그 어딘지는 아직 확정은 안 했지만 아마 미국 내에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대량 양산을 위한 공장을 설립을 조만간 할 걸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진짜 아까 영상 보니까 정말 발에 체이네요, 로봇이가. 재밌었겠다. 이번에 재밌겠다.
진짜 볼거리가 많았을 것 같은데, 혹시 아틀라스 말고 다른 볼거리는 어떤 게 있었어요?
이게 또 로봇이 이번에 볼게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 중에서 또 어디가 나왔나 봤더니, LG전자가 클로이라고 하는 가정용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틀라스나 옵티머스처럼 완전한 형태의 휴머노이드는 아니고요. 위에 상반신은 사람처럼 돼 있는데 하반신은 이렇게 바퀴가 달려서 쭉 밀려다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이번에 LG전자에서는 이제 강조했던 부분이 가정용 로봇, 쉽게 말하면 가정부를 대신해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이고 시연해줬던 모습은 이제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그리고 빨래를 이제 개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던 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휴머노이드들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보다 조금 늦은 정도의 속도인데 클로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탁기에 세탁물을 넣는데 한 3, 40초가 걸리고 빨래를 개는데 굉장히 느린데 이게 빨래를 딱 갠 모습을 보면은 뭔가 반듯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사람들이 컨셉은 좋은 건 알겠는데 좀 약간 그렇다 약간 그런 반응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기업 중에서는 이번에도 역시나 CES의 왕자는 엔비디아입니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LVCC라고 하는 컨벤션 센터에 들어간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별도의 이제 새로 지은 호텔에다가 전체를 다 완전 호텔 전체를 엔비디아 전시관으로 지금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번 이제 뭐 그냥 개념으로만 듣고 말로만 들었던 코스모스라든지 옴니버스라든지 베라루빈이라든지 뭐 최근에 공개한 알파마요라든지 네. 이런 거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특히나 이제 저 여기 와서 제일 먼저 샀던 거는 베라루빈. 베라루빈이 지금 베라루빈을 가지고 데크를 짜서 이제 그 AIDC에 넣는 그 모습들을 여기에 구현을 해놨고.
아, 그래요?
그걸 딱 보고. 네, 그걸 오. 지금 딱 넣어놨어요. 이제 물론 그게 직접 작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는데, 이런 형태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고, 옆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개념도가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제 젠슨왕 CEO가 발표했던 건데, 알파마요라고 하는 그 자율주행 오픈소스가 있거든요. 네, 오픈소스 알파마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네, 네. 마요네즈 할 때 그 마요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벤츠랑 이번에 자율주행 차를 보여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오니까, 그 차가 있어요. 지금 그 차가 여기에 전시되어 있고 방금 전에 벤츠 이제 회장이 올레 칼리니우스 회장이 젠슨왕이랑 와서 여기서 세레모니하고 되게 기분 좋게 나갔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뭐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지금 엔비디아가 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AI 지금 최근에 GPU의 자리를 TPU가 어떻게 하고 있다. 약간 뭐 지위가 흔들리지 않냐.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사실 나왔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조금은 이렇게 불식시키려고 약간 준비를 단단히 한 그런 모습들이고 이 디바이스 행사에 맞게 자신들의 그 이제 플랫폼이나 솔루션을 다 쓰고 있는 회사들을 다 초청을 해서 한 곳에 모아서 여기 오면은 엔비디아가 그리고 있는 피지컬 AI의 모습은 앞으로 이렇게 구현될 겁니다라는 걸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율주행 자동차는 뭐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혹시 나오는 게 좀 있나요, 얘기가?
네, 이번에 발표했던 그 벤츠랑 같이 하는 알파마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벨 2 플러스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FSD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을 지금 다 만족할 수 있는 거라고 하고요. 올해 1분기 그 차가 출시를 합니다. 근데 그 차 같은 경우에는 바로 레벨 이제 4나 5 같은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고, 현재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GM의 슈퍼크루즈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2 플러스라고 하는, 아, 제가 이 단어를 되게 싫어하긴 하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제가 이해하기 쉬운 게, 자율주행은 아닌데, 자율주행 차처럼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수준의 그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가 다 들어가는 센서 퓨전 방식으로 이번에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 발표를 보면서 좀 약간 의아했던 게 뭐냐 하면, 최근에 벤츠가 중국의 모멘타라고 하는 자율주행 전문 테크 기업이 있어요.
네.
거기랑 같이 자율주행을 협업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갑자기 엔비디아랑 또 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벤츠 쪽이랑 엔비디아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모멘타랑 같이 했던 협업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벤츠 차량,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풀스택을 다 사들여서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 전체에 들어가는 거는 다 엔비디아가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여튼 뭐 좀 자세한 거는 또 네. 와서 그리고 또 이제 현지에서 아마 또 계속 전해 주셔야 되니까
네,
오늘은 요 정도 좀 하시고 만약에
네.
지금 100만 원 있으면
네.
그 CES 보고 나서 내가 주식 투자한다 어디다 할 거예요?
100만 원이 일단 없는데요. 100만 원이 있으면 엔비디아랑 현대차를 살 것 같습니다.
아,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뭐 내일이나 모레나 다시 한번 또 연결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와, 근데 확실히 진짜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좀 재미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찍어본 영상 보니까 네. 내가 작년에 가고 올해 유종훈 기자 가고.
작년까지는 진짜 무슨 설계도만 보다 왔잖아.
맞아요.
작년에 제일 재밌었던 게 그 HBM이었어요.
맞아요.
요만한 거.
HBM.
나머지는 벽에다 글씨 써 있는 거 막 읽어주고 있었죠.
근데 오늘 보니까 로봇도 막 겨다니고 하니까.
네. 네.
와, 좋네요.
재밌네요.
아, 옵티머스가 아니라 그
아틀라스.
아틀라스가 꽤나 움직임이 아마 자연스러웠던 것 같은데 그건 한번 집중적으로 조금 더 영상 한번 저희가 류종 기자한테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류종 기자한테 그 인사를 못했네.
뭐야?
미국 갔으면 그 잔슨빌 소세지나 많이 먹고 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네.
그러나
미국에서 먹던 그 존슨빌이 우리에게 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게 네. 그 수리남에서 나왔던 그 존슨빌 맞습니까?
아, 수리남에서 나왔죠. 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던 네. 잔슨빌 소세지. 잔슨빌이
폭립.
이번에 이제 폭립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네.
폭립은
갈비뼈죠.
그렇죠.
네, 돼지고기 갈비뼈죠. 포크가 네. 돼지 맞죠?
맞습니다.
그다음 립은 갈비니까 와. 돼지고기 갈비뼈.
아침부터 이렇게 뭐 되나 모르겠네요.
저
네.
대학교 때 이 립이 처음 태어나서 처음 먹은 게 대학교 때거든요.
아 저도요.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있어서.
네.
이런 요리가 있다니.
그러니까요.
네. 아마 그 무슨 TGI 프라이데이 이런 데서 먹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패밀리 레스토랑을 처음 가본 거 저도 대학교 때였었고 그때 처음 먹어봤었고.
야 근데 이 폭립이 이렇게 이제 맛있게.
네.
색깔 한번 좀 보여드리면 참 좋겠다, 그죠?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일부러 제 그 접시를 두고 있는데, 그 대비되는 색깔, 대비되는 색깔 좀 보여드리려고 접시 위에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잔슨빌 심지어 그냥 폭립이 아니라 자이언트 폭립입니다.
엄청
크다는
커.
거죠. 지금 보니까 되게 커요.
그렇죠.
이만해요, 이만해. 제 얼굴 붙여놨잖아요. 이만해. 네,
무슨 뼈가 저렇게 크나?
아 그리고 보통 폭립 같은 거 먹으러 가면 살은 별로 없거든요. 살 많이 붙어 있네요.
살 많이 붙어 있는 네. 예, 잔슨빌 폭립. 요것도 이제 사실 이제 캠핑 같은 거 가시면
네.
맨날 이제 옆에 삼겹살 구워 먹고 있을 때 이런 폭립 같은 거를 딱 꺼내주면
네. 좀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죠. 예, 그런 겁니다.
삼겹살 안 먹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요거는 굉장히 살코기가 많은데 또 부드러운 네. 네, 프리미엄 폭립, 로인 립을 사용을 한 거고 또 사과 퓨레랑 토마토를 사용해서 이게 색깔은 뻘건데
네.
맛있어 보이는데 맵지란 애들 잘 먹습니다.
맞네. 예,
하나도 안 매워요. 예, 그래서
매운맛 자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매운맛이 없네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네, 그리고 아주 까다로운 양돈 인증 프로그램을 거친 엄선된 고기로 예, 보내드리는 요 자이언트 폭립 바베큐 폭립 잔슨빌 요게 얼마냐
이게 지금 3+1 총 4팩이 들어가는데요.
네.
4팩이 48,000원에 가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한 팩당
12,000원.
12,000원. 한 팩이 500g. 예. 네, 굉장히 그 용량이 많습니다. 네. 그 요게 한 8인분 정도 되는 양인데 요게 48,000원이니까 1인당 한 6,000원 꼴?
네.
야, 6,000원이 요즘 콩나물국밥도 못 먹죠? 6,000원짜리 콩나물국밥 없죠?
네, 그렇죠.
예. 네. 편의점 가서 저 바나나랑 우유 빵 하나 사면 딱 6,000원 나옵니다.
네. 도시락 사면 5,700원.
아, 도시락. 아, 그런데 편의점 도시락 가격에 폭립 즐기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잔슨빌. 예, 네, 한번 만나보십시오. 아, 요건 진짜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예, 롱 패딩. 아, 이건 또 너무 또 가격이. 펠틱스 백화점 롱 패딩.
네, 이 브랜드가 저희가 지난번에 무스탕으로 가격 논란을 일으켰던 그 브랜드 맞죠?
네. 예, 그래서 요게 지금 4만 원대.
49,000원.
롱패딩
패딩이 49,000원.
예. 네, 이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패딩에는 나중에 혹시 뜯었는데 안에서 신문지 나와도 난 뭐라고 하지 않겠다고. 와, 이 정도 가격이 어떻게 가능하냐. 두 번 입고 안 입어도 그렇게 손해본 느낌이 아닐 것 같은데.
뽕 빼는 거죠. 두 번만 입어도 네. 뽕 빼는 거죠.
야, 이 48,000원. 네, 요 리싱크에서 가능한 가격이고요. 저희가 요 롱패딩, 49,000원 롱패딩의 색깔은 세 가지. 블랙, 네이비, 화이트. 아, 네. 화이트도 괜찮아요. 때 타면 그만 입어도 돼.
아쉽지 않다.
네.
제가 네이비.
그렇습니다.
제가 블랙입니다.
거의 뭐 작물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건 그냥 막 입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49,000원. 아, 그리고 입다 보니까 이게 따뜻해.
네.
예.
네.
굉장히 따뜻합니다. 예. 아, 요 롱패딩. 아, 앉거나 걸을 때도 답답함을 줄이는 투웨이 지퍼. 아시죠? 투웨이 지퍼는.
그렇죠. 위로도 올리는.
위로도 올리는 거.
예.
맞아.
그
배 쪽 열어둘 수 있고
배랑 허벅지에 닿아도 네. 옷이 구겨지지 않게
롱패딩 입으면 네. 약간 침낭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아, 어디 앉으려 그러면 이게 정자세로 앉아야 돼요. 딱 웃기니까. 네. 근데 이거를 투웨이로 이렇게 올리면 좀 편하게 앉을
편하게
수 있죠.
앉을 수 있죠.
아, 그렇죠. 또 배 나온 아저씨들 배가 좀 땡길 수 있는데 그럴 때 열어주시면 이제 배가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일단 다양하게 연출 가능한 투웨이 지퍼. 요.
그럼 아저씨들은 좀 가려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분들을 위해서.
네. 자, 요거는 얼마입니까? 49,000원에 네, 롱패딩. 사이즈가 또 넉넉하게 있습니다. 이게 95부터 115까지 있는 모양이에요.
예.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남녀 가릴 것 없이 살 수 있다는 거네요. 그냥 사이즈만 맞추면.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아, 그리고 되게 친절하게 90 사이즈는 여성 44, 44, 그다음에 95는 여성 50. 그러니까 여성분의 사이즈랑 남성분 사이즈를 동시 표기해놨네요.
네네네.
여러분 사이즈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오늘 폭립 그리고 패딩 둘 다 4만 원대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예, 필요하신 분들 여기서 링크 따라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배송비 8만 원 아니냐고. 무료입니다, 배송비. 네,
배송비도 무료입니다. 네. 아, 이제 좀 벗고 가자. 아, 더워서 그렇다.
진짜 더워요. 네. 진짜 더워요. 네.
자, 하여튼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요. 우리 권순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내년 CES는 꼭 우리 권 팀장님이 가시기를 기원하면서 예.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까요?
예,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